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5,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범사에 그를 인정입니다. 오늘은 2020년 첫 주일 예배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12달 가운데 첫째 달 가운데 첫째 주일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무엇으로 채우는 것이 좋을까? 어떤 시작을 하면 좋을까? 어떤 마음으로?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365일을 통과해야 되는 365일에 걸쳐서 통과해야 되는 거대한 숲으로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이 시작 지점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숲으로 바로 뛰어드는 것보다 숲 전체를 한번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좋겠습니다. 미국 드라마 첫 번째 에피소드를 보통 파일럿이라고 제목 붙을 때가 많아요. 그 미드를 좋아하는 어떤 직장인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미드 첫 회는 왜 제목이 항상 조종사인가요? 네, 지나가십시다. 미국 드라마 제작자들이 편성을 하기 위해서 뭐 여러 수백 편의 드라마 시놉시스와 대본을 수집해서 그 중에서 방송사 취지와 흥행성을 고려한 가운데 한 작품을 고른대요. 그게 선정이 되면은 일단 이것이 흥행할지 히트가 칠지를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첫 편을 만들어 본답니다. 비밀리에. 그래서 만들어진 그 첫 편을 내부 사람들만 소집한 가운데 시사회를 한대요. 그래서 그곳에서 와우 소리가 나면 시리즈를 쭉 만든답니다. 그때 첫 편 만들어진 그것을 파일럿이라고 이름을 부른대요. 조종사가 어느 곳으로 갈지를 방향을 정하는 것처럼 첫 편을 내놓고 사람들의 호응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 성공한 내부적으로 인정을 받은 그 첫 편 파일럿을 그 시즌의 제1편으로 올리는 거죠. 물론 시청자들의 예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첫 편을 보고 난 다음에 꼭 이것은 봐야 되겠다. 아니면 아 이거 식상한데 통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올해 전체 시즌 이것을 통과하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내가 가진 성경적인 관점에 비추어서 내 삶이 과연 거룩한 흥행을 할지 하나님 보시기에 영혼과 연결된 어떤 열매가 있는 남김이 있는 그러한 삶으로 채워질지 아닐지 뭔가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무엇을 가지고 아 올해는 흥행하겠다 아 주님 보시기에 인정하시는 어떤 삶이 되겠다라고 하는 예측 가능한 어떤 기제가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하고 그것의 근거로 저는 잠언 3장 5, 6절이 그것을 가늠한다라고 생각해서 이 본문을 선정했습니다. 하늘을 향해 하기 전에 다시 말해서 숲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숲속을 들어가는 목적, 그 신분의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나는 어떤 신분의 사람인가? 나무를 심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어떤 나무 생태계를 연구하기 위한 조사 목적으로 들어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나무를 벌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인가? 산책의 목적으로 들어가면 아주 다르겠죠. 연구 목적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그래서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신분의 사람인가? 여기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은 이 고백을 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나의 삶을 지탱하는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예수 믿는 나는 새로운 차원의 사람이며 나의 데스티니는 다르다. 저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으면 이 숲을 통과할 때 의지하는 대상 그리고 통과의 목적, 통과 방식 이것이 다 다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시 볼까요?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신뢰하라. 원문을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신뢰하라 여호와를 내 마음 다하여. And do not rely on your understanding. 내 명철에 기대지 말라. 이 명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비나는요. 잠언 곳곳에 명철 얻으라 명철 얻으라 명령한 해놓으신 그런 단어예요. 잠언 4장 1절에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욕게 주의하라. 4장 7절에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얻으라고 권면하고 얻기를 위해서 잠언 4장 7절에 뭐라고요?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얻은 소유를 가지고 그 시간들을 가지고 이 명철을 확보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명철 의지하지 말래요. 마치 상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 그렇습니다.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연유한, 근원한, 하나님의 숨결이 배어 있는 그러한 명철은 내 있는 소유를 할애해서라도 확보하되 너의 경험과 지식에서 나온 그래서 스스로 현명함을 근거삼은 그 명철에 기대지 말라는 거죠. 분명하게 실망하게 되어 있고 낭패당하니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우리 자신의 경험과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부작용을 동반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아니라 부작용 없는 해결책을 갖고 계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구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우리 성경 번역 참 잘했습니다. 직역은 아니지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본문을 직역하면 너의 모든 길들에 그를 알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생소하죠. In all your ways, know him. 내가 가는 모든 길에서 그분을 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역본에 안다라는 그분을 안다라고 하는 직역이 어색하기 때문에 acknowledge him, 그분을 인정하라. 우리 개혁 개정 성경과 맥을 같이 해서 대부분 이 구절을 영역본에서는 해석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HCSB 영어 성경에는 Think about him in all your ways. 네가 걷는 모든 길에 그분을 생각하라. 이것도 좋아요. 네가 걷는 모든 길에 너희 발길이 향하는 모든 선택에 그것이 인간 관계이든지 내 내면에 있는 습관적으로 생기는 어떤 유혹이든지 시간 사용과 관련된 것이든지 아니면 내 삶 가운데 재정을 매니지하는 어떤 영역이었든지 이 모든 내가 걷는 나라는 존재가 향하는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개입을 요청하고 그분의 의견을 반영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의 여정을 올바르게 인도할 것이다. 우리 앞에 놓여진 이 365일을 이런 방식으로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권면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정말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권면, 명령, 권유 근데 그것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순종이 없이 그냥 지나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을 합당한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했어요? 다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누구를요? 범사에 그분을 생각하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미국 드라마의 모든 시즌이 끝나기 전에 제 1편 파일럿 한 편을 보고 와 이거 대박치겠는데 라고 예상이 가능한 것처럼, 물론 그 예상이 깨질 때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올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들 거룩한 흥행이 일어날까,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이요.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을 모셔드리고 개입시키기로 그분의 생각을, 의견을 구하는 데 내 자신이 열려 있으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새해를 시작하면서 아까 신명기 11장을 다시 우리가 암송을 했습니다. 이 구절은 이번 31일날 새해를 한두 시간 앞두고 집에서 가족이 이 구절을 피워놓고 함께 나누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가족에게 격려하는 시간을 가져드렸습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 각자가 동일하게 이 구절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가운데 이 진리를 정말 더 바짝 붙잡고 살아가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신명기 11장 10절 보겠습니다. 처음 오늘 처음 소개받은 것처럼 한번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1장 17이요. 내가 들어가 차리에 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약속의 땅은 출애굽한 백성이 정착할 땅입니다. 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이전에 살았던 애굽 땅과 다릅니다. 파종한 뒤에, 씨 뿌린 뒤에, 곡식을 심은 뒤에 애굽에서는 비가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왜요? 파종한 뒤에 물을 저장하는 관계시설이 가능해서 내가 발로 수차를 돌려서 물 공급하면 돼요. 이제 다른 차원의 지리적 환경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거기는 산과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관계시설 설치하는 것이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적합한 때에 적합한 양의 비가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씨를 심기 전에 얼마에 비가 와야 되는지, 언제 비가 와야 되는지, 그리고 씨를 심고 난 다음에 싹이 올라올 때 얼마의 비가 필요한지, 추수 전에 얼마의 비가 필요한지, 추수하고 있을 때 비가 와야 할까, 이러한 모든 비의 양과 햇빛의 양을 조절하는 것, 하늘에 달렸다는 거죠. 그래서 걱정이 많은 사람에게는 이 시스템이 불편한 구조예요. 애굽이 좋아요. 확보해놓고 누군가 의지하지 아니하고 쳐다보지 아니하고 내가 확보한 무엇으로 먹고 살기를 원하는 인간 본성에 맞는 것이 애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 예수를 주셨어요. 의지하도록, 따르도록, 신세지도록, 쳐다보도록, 구하도록, 음성을 듣도록 섭리해 놓으셨던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유지하는 땅이기 때문에 쌓아놓는 것을 의지해서 그것을 든든함의 대상으로 삼아서 살아가던 나에게는 뭔가 불편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을, 신세지는 것을, 도움받는 것을. 염려가 찾아오기 십상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구조는 과연 내가 살 수 있을까? 날씨가 변덕을 부리면 어떻게 하지? 안심해도 될까? 12절에 보니까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이라. 메시지 영어 성경에는 한글로 번역하면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직접 가꾸시는 땅이다. 즉 그분이 정원사이시다. 손수 가꾸신대요. 책임을 지겠답니다. 그래서 범사에 나에게 물어다오. 범사에 나의 개입을 요청해다오. 너의 삶 모든 영역 가운데 내 의견이 있단다. 내 좋은 생각이 있어. 그걸 좀 물어다오. 나의 도움을 받아다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끌어가겠다. 내가 이 땅의 정원사이다. 그래서 이내 삶은 이전에는 내 힘으로 꾸려왔던 삶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다릅니다. 사후세계, 우리 주님을 모를 때 저와 여러분은 사후세계에 대해서, 죽고 난 뒤의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 왔습니까? 각각의 배경에 따라서 이 사후 세계에 대한 대비, 준비가 달랐을 텐데요. 대부분 제가 만난 사람,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예수 믿기 전에 이 사후 세계에 대한 대비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없을 거야. 또 하나는 이 정도 내가 살아왔으면 이러한 정도의 삶을 살아온, 법 없이도 살, 나 같은 삶의 사람이면 사후 세계가 있다 하더라도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확신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아니었을 때,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아니었을 때 내 스스로 자립하면서 자립 경쟁하는 가운데 나의 삶을 운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자녀 삼아주셨어요. 이제 다릅니다. 은혜 밖에 있던 이전의 삶과는 다르게 지금은 영혼이 구원받는 이 시작 지점부터 위로 임한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서 이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그 이후에는요. 그 다음에는 우리의 힘으로 자력으로 살아가나요? 그 이후의 삶 또한 위에서 내리는 은혜로 살아가고 운영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표현처럼 하늘 신세를 지는 이 섭리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마스터하지 못한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는 교회에서 11절과 12절을 외우기로 했지만 이 부분이 올 때마다 안다고 그냥 서쳐가지 마시고 알기 때문에 더 좀 시간을 들여서 묵상해서 내 것으로, 그래서 이 진리의 진액을 한번 뽑아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로 운영되는 바로 그 차원의 삶으로 나는 인도받았다, 초청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존할 것이다. 그분의 신세를 많이 질 것이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운행된다는 그 진실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른 각도에서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오늘 메시지를 맺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운행되는 이러한 상징성을 가진 어떤 삶의 차원으로 우리는 인도를 받았다. 그래서 나는 내 명철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기보다는 모든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는 지혜 덩어리이신, 능력 덩어리이신, 자신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께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의견을 구하고 질문해야 된다. 하는 이 진실을 세 가지 그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는 우리로 하여금 가지랍니다. 브랜치요. 포도나무 전체의 본체에 붙어있는 가지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이 구절 가운데 한 부분 잠시 보겠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같이. 정확히 우리의 모습이요. 포도나무에서 이탈한 이 가지 하나. 이것은 말라 비틀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이것이 잘라졌을 때, 이탈되었을 때 순간적으로 아니면 이틀, 3일, 4일 지났을 때는 어느 정도 모양새를 유지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달 뒤에요. 그게 생명력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열매가 맺힐까요? 가지 나는 포도나무에 의존해야 됩니다. 신세를 져야 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 맺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야 올해 거룩한 흥행에 성공합니다. 두 번째는 허리띠입니다. 허리띠요. 예레미야 당시에는 이 허리띠가 가죽으로 만들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1절에 우리가 잘 아는 하나의 일러스트레이션이 나옵니다. 이 역사적인 정황은 주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곧 멸망당할 유다 백성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 13장이요. 선지자에게 어떤 실물 교훈을 주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 상점에 가서 새로운 배띠를 사라. 허리에 두를. 선지자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난 다음에 배띠를 사서 선지자는 허리에 두른 채로 며칠을 지납니다. 성경에는 얼마나 시간이 경과했는지 말을 하지 않아요.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십니다. 선지자에게 그 허리에 두른 배띠를 강가 바위 틈 사이에 숨겨놓으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요. 아마 이때는 2, 3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꽤 시간이 경과한 뒤에 그 배띠를 찾아러 명령하십니다. 축축한 땅의 습기에 노출된 이 배띠를 파내었을 때 도저히 다시 세탁해서 쓸 수 없을 정도로 근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11절이에요. 11절을 읽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깊이 헤아리면서 천천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묵상 가운데서 내게 다가와야 돼요. 그래야 2700년을 뛰어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건지는 것이 있어요. 유다 백성이 반복했던 그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지 아니할 가능성을 그때 발견하게 되는 거죠. 11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이 속함이란 단어는 언젠가 설교 가운데 여러분의 말씀 드렸습니다. 붙어있음같이. 붙어있다. 달라붙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달라붙어있다 이 히브리어 단어를 아는 형제 있죠? 기억나나요? 그렇죠. 다박그라는 단어입니다. 달라붙어있다. 이 두 번 나와요. 사람의 허리에 달라붙어 있음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달라붙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동사가 두 번 쓰입니다. 그렇게 의도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계속 신세 지도록 나를 계속 구하도록 나를 계속 찾도록 나와 너무 많이 찾아서 헤어짐이 없는 정도로 허리에 붙어 있음 같이 아까 그 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선지자의 허리를 떠난 상태에서 강가에 분리된 채로 1주, 2주, 3주를 지났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 배의 용도, 원래 만들어진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배가 사람의 허리에 붙어 있음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그 결과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올해 한 해 365일 2020년 이 한 해의 숲을 통과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정해야 됩니다. 내가 독립한 가운데 내 생각과 의견과 경험에서 오는 무언가로 이 숲을 통과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 된 그 신분에 걸맞게 범사에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도움을 받을 것인지 허리띠가 허리에 딱 붙어 있으면 제 기능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밀착해 있으면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와 칭송을 남길 백성으로 사용하시고 그래서 제대로 산 그래서 바벨론에 멸망당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올해 성도 여러분 함께 정말 크고 작은 일이 주님 앞에 사소한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큰 그 불가능한 기도 제목이 없어요. 많이 구하고 신세를 지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양의 그림입니다. 시편 23편 강론하면서 매주에 걸쳐서 양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많이 익숙하게 공부를 해드렸습니다. 양의 속성은 약하고 두려움 많고 어리석다. 이 속성 자체가 배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양의 속성이 변하지 않습니다. 좋은 목자를 만나느냐 만나지 아니하느냐의 문제이지 양의 속성이 변화되어서 목자가 필요 없다 그런 상태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베란다에 가끔 가볍고 날렵한 그런 참새가 와요. 그래서 뭐 깻잎 이런 것을 뜯어먹고 하는데 이 촉새 같은 성격을 가진 이 참새의 속성이 변화되지 않아요. 낙타는 뭔가 이 무겁고 또 천천히 걷는 그런 속성을 가집니다. 이 속성이 낙타에게서는 변화되지 않아요. 양의 속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왜 친구를, 왜 배우자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고 할 때 서로 닮아가나요?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그렇게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리석고 두려움이 많은 저와 여러분의 속성이 어디 가지 않는 이 상태에서 그분께서 그분을 의존하는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드신단 말이죠. 속성 자체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속성 자체가 변한 것인 양 포장을 하고 다른 것으로 덮어요. 그러나 사람이 어리석고 두려움 많고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죠? 약하고 약한 이 성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목자 되신 그분께서 강하고 그분께서 지혜롭고 그분께서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까지 양을 위해서 철저히 헌신하신 목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모든 국면에 해답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걷는 모든 길에 그분의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의견 묻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치는지요. 그분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분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분의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범사에 그분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개입시키는 거예요. 정말 범사입니다. 우리가 걷는 모든 길에서요.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읽어가면서 처음에 저도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고백이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추적하듯이 마구 나를 주장하듯이 이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도 없고요. 내가 다윗처럼 그런 자격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에 고백은 하지만 뭔가 이렇게 확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진리일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다윗은 옛 언약,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습을 드러내시기 전 십자가 그림자 은혜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지금은 우리는 새 언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윗보다 예수님을 훨씬 더 자세히 알아요. 이러한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각 개인의 삶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바짝 따라 붙는 그런 은혜가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마치 이 순간에 보이지 않는 방송국 주파수의 어떤 그 맞추기만 하면 소리가 들리는 그 시그널이 송출이 되듯이 말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의 역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분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명철에 기대는 대신 그 주님의 명철에 기대어서 주님하고 요청하고 손을 뻗는 거예요. 그 행위는 개입해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이곳에 대한 주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글쎄요. 이런데 적용해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때로는 백화점에 가면은 선택이 많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생활용품 하나 사는데도 그때도 시간 그리고 에너지 많이 낭비하지 않고 합당한 것 골랐으면 좋겠는데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겸손의 표시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주님께서 개입하실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형태로 이 도움이 드러날지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그분의 생각과 의견이 있음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죠. 개입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예화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샤 에븐스라는 12살 된 소녀가 있었습니다. 입 주위에 신경 조직이 잘못되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던 중 의사의 실수로 입이 삐뚤어지는 의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후 마샤는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아예 집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서 학교 가는 것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집에 있을 때 거의 말을 하지 않고 1년을 지냈습니다. 13번째 생일을 맞는 날 마샤 앞으로 선물이 하나 배달되어 왔습니다. 자스민 꽃 모습과 비슷한 아름다운 치자 꽃다발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고 조그만 메모지에 마샤 나는 너를 사랑해, Martha I love you 라는 그러한 메모지만 있었습니다. 치자 꽃다발을 만지작거리던 마샤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이 꽃을 누가 보냈지? 아주 오래간만에 입을 열었은 걸. 그래서 누굴까? 내가 학교 오기를 바라는 남자친구? 정말 누구지? 엄마, 나 같은 걸 누가 좋아하겠어? 마샤, 그렇게 생각하지 마. 누가 아니? 누군가 사랑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던 아이가 있었을 거야. 그럴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치자꽃 때문에 마샤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메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 해에도 마샤의 생일 때에는 똑같은 치자꽃다발이 선물로 배달되었습니다. 1년, 2년 지나면서 점점 마샤는 밝아졌고 10수년 뒤에는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치자 꽃은 마샤가 결혼하던 해까지 배달되었고 결혼 후에는 더 이상 치자 꽃다발이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해 마샤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마샤는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 꽃을 보내었는지, 그동안 자신이 보냈음을 밝히지 않는 가운데 딸이 일어서길 원했던 엄마의 사랑이 10년 이상 이어졌던 것입니다. 저는 이 예화를 대했을 때 우리를 따르는 선하심과 인자심이 있고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 영혼의 마샤 엄마와 같은 스포터즈가 되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올해 시작되는 바로 이 순간부터 올해 말까지, 그리고 올해 말을 지나서 지속적으로 그 이후에도 돌보심이 선하심과 인자심 가운데 지속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의견을 구하고 생각을 묻고 도움을 요청하고 신세지는 것은,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만나서 인사하거나 서로 축복할 때 다 번듯하게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어느 부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병들어 있다는 것을, 어느 부분에는 일어서기를 원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어느 부분에는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오셔서 이 치작 꽃다발 가운데 이 메모지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 격려의 말을 그리워하고 있는 내 심령에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그분의 생각을 우리를 일으키기를 원하시고 완성시키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생각, 그분의 의견을 구하는 것,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는 것, 이 한 해 가운데 많이 채워갔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내 삶의 퀄리티를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올해가 끝났을 때 잘 살아왔는지, 의미 있는 것으로 채웠는지, 아니면 낭비된 삶인지 미리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미 드라마 첫 해 파일럿을 보면서 아 이거 스릴러구나, 와 이거 이 시즌 끝날 때까지 정주행해야 되겠는데 라고 어떤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 뭐죠? 파일럿이 주는 어떤 짜임새 있는 그 느낌 아니겠습니까? 올해 한 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걷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많이 주님을 인정하는지, 함께 올해 한 해 내 삶 가운데 이 드라마 퀄리티가 거룩한 흥행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 많이 의존하고 주님께 많이 신세 지는 한 해 만드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수놓을 한 해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 거대한 숲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이신 그리고 선하신 목자의 도움을 받아 통과하게 하시옵소서. 잠언 3장 5, 6절의 말씀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례적이 아니라 거듭거듭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여 내 주님께 묻고 의견을 구하고 주님의 생각이 무엇일까라고 우리 심령 가운데 반영하는 가운데 이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새겨주신 그 진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